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끊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해 회담과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의제를 북측이 제기할 경우 가능하다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당국회담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중국 상무부가 자신들에게 팩스로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법에 따라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최근 제재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안보리 새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의 총량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하고 정제유의 경우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어젯밤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에서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해 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명은 경찰서에 침입해 총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또 이스파한주 호메인 니샤흐르 지역에서도 11살 소년이 숨졌고 나자프 아바드 지역에서는 혁명수비대 대원 한 명이 사냥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31일 밤 반정부 시위로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국을 강하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슬라마바드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어제 데이비드 헤일 미국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항의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만 미국을 기만했고 테러 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며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을 내비쳤습니다. 샤히드 카칸 파키스탄 총리는 오늘 광요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중부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인근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106명이 탈옥했고 이 가운데 27명이 잡혔습니다. 폭동은 무장한 수감자들이 상대편 갱단이 머물고 있는 동을 침범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교도관 5명이 재소자 9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도관들이 교도 인원 부족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의 교도소는 수감자에 비해 교정 인력이 크게 부족해 폭동이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조나스주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56명이 숨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방문 계획이 1월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계획에는 펜스 부통령 방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러드 에이건 펜스 부통령 비서실 차장은 펜스 부통령이 이달 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실제 삶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극장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힘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미에서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영화 1위에서 3위 모두 여성 주인공이 주축을 이룬 영화였다는데요. 자, 1위는 지난달 중순 개봉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마지막 기사로 개봉약 3주 만에 북미에서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서 2017년 전체 흥행 1위에 올랐는데요. 이 마지막 기사는 머나먼 우주 행성을 배경으로 한 스타워즈 시리즈 중 하나로 여성 주인공 레이가 이야기 비밀의 열쇠를 쥔 주인공입니다. 자, 2위는 디즈니의 만화 영화를 실사 영화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미녀와 야수인데요. 이 영화 역시 주인공 미녀 벨의 용기로 아버지도 구하고 야수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3위는 대표적인 여성 영웅 영화인 원더우먼이 차지했는데요. 이 영화는 감독과 주연 모두 여성으로 제작 당시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처럼 여성 주도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끈 건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11도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0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해 북미 흥행 2위에 올랐던 영화 미녀와 야수의 만화 영화 버전 주제가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의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소탕의 미온적인 파키스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면서 여기에 반발했고요. 새해 벽두부터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중국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이어서 올 한 해 세계 경제가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는 전문기구들의 전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했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처음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프가니스탄 극렬 이슬람 단체 탈레반 이 소탕의 미온적인 파키스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트위터 정치를 활발하게 벌였는데요. 이 단문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 주요 정책이나 대외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올려 이어서 공론화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첫 트윗,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이 파키스탄에 대한 비판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처음 트위터에 올린 글 좀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어제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 동안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파키스탄은 우리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밖에는 준 게 없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우리 미국 지도자들을 바보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파키스탄은 우리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도움은 거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파키스탄을 비판한 배경이 뭘까요?
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 소탕을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퇴한 탈레반을 비롯한 극렬 단체들이 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웃나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2011년 미국 특수부대에 사살된 곳도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네, 동맹을 맺은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에 협조하는 모양새만 보이면서 이 내부적으로는 테러 분자들이 숨을 곳을 제공하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특히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밝히는 연설에서 파키스탄이 탈레반 관계자들을 비롯한 테러 분자들을 계속 숨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파키스탄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파키스탄 비판 글을 올린 직후에 구체적인 조치가 또 나왔습니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 의회가 2016 회계연도에 승인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2억 5천만 달러 집행을 계속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어제 밤 시간에 데이비드 헤일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태미나 잔주와 파키스탄 외무차관이 헤일 대사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샤히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가 이날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이번 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고요. 오늘 이와 관련한 파키스탄 국 국가안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파키스탄 정부의 해명은 있었나요?
네. 이 파키스탄 정부는 대테러 작전에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 중단이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프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현지 주요 텔레비전 매체인 지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은 못한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다 하면서 그래서 더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트윗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파키스탄에 제공한 원조와 집행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공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실무 책임자인 파키스탄 국방장관도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파키스탄 국방장관의 비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쿠람 칸 파키스탄 국방장관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파키스탄은 반테러 동맹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지상과 공중통신 그리고 군기지 또 정보협력을 미국에 대가 없이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 알카에다를 섬멸했는데 미국은 파키스탄에게 비난과 불신만 주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이 새벽 벽두에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새해 첫날인 어제 홍콩 시민 수천 명이 중국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만 명 이상, 경찰 집계로는 6,2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요. 홍콩 시민들은 홍콩을 보호하라라고 적힌 문구가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정부청사 앞 시민광장에서 국기 개양대로 돌진하다가 진압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네, 자 홍콩을 보호하라.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구가 될까요?
예,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이유는 홍콩 광저우와 중국의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광선강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시주룩역에 중국 본토법을 집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가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 달 입법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을 방침입니다.
네, 자 기차역에서 중국 본토법을 적용한다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중국법에 기반해서 홍콩에서 출입국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갈 때는 출입국 검사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출입국 검사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입법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의결하면 이 시주룩역에는 최대 200여 명의 중국 보안요원과 역무원이 상주하게 되고요. 출입검사, 세관검사 등이 중국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네, 홍콩 시민들이 이 같은 조치 항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1997년 이후 중국 정부가 보장해왔던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두 체제가 있다는 이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라는 게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의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가 결국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지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최근 민주화 운동가들을 투옥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이 홍콩의 자치권이 점차 제한되는 양상이라고요.
네, 일례로 중국 공산당은 최근 홍콩의 행정수반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 규정을 고쳐서 본토 정부에서 사실상 선거를 좌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일국 양제의 핵심은 이 홍콩 당국을 이끄는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자는 건데요. 이 행정장관 직선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친중국 성향 정치인인 캐리 람 새 행정장관이 뽑혔는데요. 7월 1일 이 람 행정장관의 취임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서 선서식을 주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새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2018년 새해 경제 전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 내외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또 통화정책 등 주요 부분이 대부분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 낙관적 예측에 따른 건데요. 특히 전 세계 경제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 전망치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연말 미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당초 지난해 9월 전망치였던 2.1%보다 높아진 건데요. 그만큼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2005년 이래 3% 성장에 못 미치고 있지만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새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중국의 경우는 올해 오는 이 3월이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출범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1주년을 곧 맞게 되는데요. 이 중국의 지도자들은 새해 경제 성장률을 이 지난해와 비슷한 6.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난 연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6.2%에서 6.4%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많고 이 제조 분야의 성적이 하락한 등 성장 동력이 식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중국 국가통제국은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보다 내려간 51.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한 나라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50일 기준으로 경기를 가늠합니다. 51.6이라는 숫자는 좋지도 또 나쁘지도 않은 딱 중간이라는 건데요.
네.
현재 중국 당국이 동북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벌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중국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을 꼽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화되거나 대북한 거래와 관련해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될 경우에 적지 않은 중국 경제에 충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워낙 내수 비중이 70%에 가까울 만큼 이 국내 소비시장이 탄탄해서요. 새해 비교적 낙관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주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도 낙관론이 우세하다고요?
네. 지난해 3분기까지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는 7분기 연속 상승세였는데요. 올해 역시 경기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20년 넘도록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은 새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8%로 잡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또 수출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3%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한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휴가에서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 앞에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유명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추행 추방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여가형 대마초가 신년부터 합법화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소재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송년 휴가를 보내고 신년 첫날인 어제 저녁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전에 휴가를 떠났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연방의회가 보내온 이 세제 개편 법안에 서명한 뒤에 바로 마라라고로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주로 골프를 치면서 보냈고요. 12월 31일에는 송년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업무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가 가기 전에 이 학수고대하던 이 세제 개편안을 성사시켜서 한숨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다른 현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외 현안을 제외하고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예산안 처리, 아동 건강보험 연장, 영장 없는 감청 허용 문제, 그리고 다카 등 이민 관련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역시나 예산안 처리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 결의안 형태로 임시 예산안을 짜서 연방정부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정식 예산법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 임시 예산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19일, 1월 19일 자정이 시한이죠. 이때까지 정식 예산법안이나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이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뭐 지난 지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이 원래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들어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 바로 이 예산안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동 건강보험과 영장 없는 감청 허용도 빨리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아동 건강보험은 지난해 시한이 됐고요. 또 영장 없는 감청은 어제 1일이 시한이었는데요. 연방의회가 효력을 임시로 연장해 놨죠. 이걸 어떻게 할지도 문제인데 그 밖에도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다카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네, 이 다카 이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해 사는 이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 다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 운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인 민주당은 이 다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현안과 연계시키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기본 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들로 어떤 것들이 또 들 수 있을까요?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이 사회보장제도를 손보는 문제가 있고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이 인프라, 사회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허리케인하고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을 돕는 이 8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해기금 조성도 현안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현안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연방의회와 협력해서 처리할 사안이라군요.
물론입니다. 연방의회가 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해줘야 해결되는 현안들입니다.
네.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 현안,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협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이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해서 새해 국정 운영 전략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월 30일에 연방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런 현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이 올해 7일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하고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11월에 있을 이 중간선거에서 이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점 현안들은 빨리 처리해야 할 처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했었는데요. 특히 이 상원의 경우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 차가 51대 49로 더 좁혀진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우부로서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추행 문제가 지난해 미국 사회의 화두였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 출신 여배우들이 주축이 된 성추행 추방 캠페인, 성추행 추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이 타임즈 업인데요. 타임즈 업 측은 어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서한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뭐 쟁쟁한 여배우들이 참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메릴 스트립 같은 이 대배우를 포함해서 제니퍼 로렌스, 엠마 톰슨, 리즈 위더스푼, 나탈리 포트먼 등 이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들이 대거 캠페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운동에 여성 약 300명이 참여했는데 여배우뿐만 아니라 영화 대본 작가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작년에 이 성추행 문제가 영화계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거물 영화 제작자죠. 하비에 와인스틴 씨의 이 성추행, 이 성폭행 의혹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런 폭로들이 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이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맡고 있던 직위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 이 와인스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배우 애슐리 저드, 기네스 펠트로, 셀마 헤이엑 씨도 이 타임즈업 캠페인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타임즈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피해자 법률 지원이나 관련 법률 입법 등 이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성추행을 막고요.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캠페인이 진행하는 데는 사실 이 운용 기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금은 얼마 정도 모였는지 궁금하네요.
이 목표액이 1,500만 달러인데요. 이 12일 만에 1,3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네.
예, 이 기금이 주로 이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 구호 작업에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타임즈업 측은 성추행 방지 관련 캠페인 외에도 직장 내 여성 차별을 막고 직장에서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운동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와 관련해서 조만간 열릴 이 골든글로브 행사에서 배우들이 검은 옷을 입자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7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립니다. 이 골든글러브라고 하면은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시상식인데요. 타임즈 업 측은 이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 여배우들에게 모두 검은 옷을 입자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리화나라면 대마초를 말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10년부터 대마초가 합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죠. 캘리포니아주에서 1월 1일 0시부로 레저용, 그러니까 여가용, 기호용 대마초의 보유, 사용, 판매가 합법화됐습니다.
네. 대마초가 합법화됐다고는 하지만 모든 규제가 풀린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일단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1살 이상만 대마초를 피우거나 살 수 있습니다. 또 소지량이 28mg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요, 개인이 집에서 이 대마를 이 6그루까지는 기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이 여가용 대마초를 가게에서 파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정부나 지역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가게만 팔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가게는 학교로부터 18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고요.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는 이 대마초를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 안에서 이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역이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8개 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 관리 목적으로 쓰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곳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금까지 29개 주정부 그리고 워싱턴 DC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주법하고 연방법하고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연방법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방법은 여전히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대마초를 금지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대마초를 포함해서 연방당국의 마약방지법 시행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여가용 대마초 허용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조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조처로 이 대마초 사용이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 제한이 있지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불법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이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대마초 판매를 양지로 끌어내서 이 지방정부가 세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살 맛이 난다는 행복한 기분을 표현한 플래터스의 Only You, 오직 당신만이 들려드립니다. Only you can make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make the darkness bright. And you alone can thrill me like you do, and fill my heart with love, for only you, only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원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상원 의원 후보는 30살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며 선거 당시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정했고 임기는 6년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헌의회는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상원 의원은 주 의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돼 100년 이상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19년 제17차 헌법 수정 조항 이후부터 상원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토의가 1787년 여름 내내 계속되는 동안 일부 대표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헌법을 승인하고 비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의회가 할 것인지, 국민이 할 것인지, 대규모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한 비준은 당연히 국민이 해야 합니다. 단지 입법기구에만 기반을 둔 체제와 국민의 기반을 둔 체제는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얘기할 때 일개 법률과 헌법과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에드먼드 랜돌프입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준비된 문서를 주의회에서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의회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전국 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양한 논의 끝에 대표들은 각 주별로 개최한 회의를 통해 국민이 비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합의된 내용을 최종 문서로 만들어 서명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재헌회의는 결정된 사항들을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 5명으로 형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의 구베니어 모리스는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형식위원회는 모리스에게 헌법을 문서로 만들 걸 요청했고요. 모리스는 재헌회의가 승인했던 23개 헌법 조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7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재헌회의에서 결정된 헌법조항은 7개 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상원과 하원의원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임기는 몇 년인지, 또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구민의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할 조건과 대통령 선출 방법이 담겨 있고, 세 번째 조항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조항은 정부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어느 한 부서라도 권력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구베니어 모리스가 정리한 헌법 조항의 네 번째 항은 새로운 중앙정부 체제에서 각 주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헌법 수정을 위한 제도를 담고 있고, 여섯 번째 항에는 헌법이 지상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13개 주들 가운데 9개 주들이 승인하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7개 조항에 서문을 덧붙였고요. 대표들은 출신 주와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다섯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식위원회는 13개 주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재헌회의에 대표조차 보내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도 헌법에 서명하지 않거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찬성하는 대표들도 과연 어떤 주에서 이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과연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베니어 모리스는 이 문제를 단 하나의 문장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구베니어 모리스는 서문을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주권은 각 주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서문에는 구속력이 더 강한 연방, 사법제도, 가정의 평화유지, 공동의 방위, 복지를 위한 노력, 또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을 만든다고 헌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787년 9월 17일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일부 수정 조항에 대해 논의한 다음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연방주의자라고 불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새해를 New Year라고 하는데요. New Year's Resolution을 신년 계획이라고 해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신년 계획 무엇을 세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volunteer more.
Volunteer는 봉사다인데요. N의 신년 계획은 봉사를 더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this year?
My New Year resolution is to be kinder to myself and to others.
To be kind to myself and others. 내 자신과 남들에게 더 친절해지기입니다.
Hey Gary, how are you?
Hey, I'm doing well, thanks. How are you?
I'm doing great. So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Well, in 2018, I want to hit the gym.
Hit the gym. 헬스장을 가다인데요. 이번 연도에 게리는 꼭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New Year's resolution for this year, I want to connect more with real people.
Connect with real people.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다인데요. 송팟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닌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하네요. 오늘은 New Year's resolu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Happy New Year!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 켈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나에게 펼칠 날개가 있다고, 난 날 수 있음을 믿는다고 노래하는 I Believe I Can Fly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But now I know the meaning of true love. I'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I must achieve.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9년 1월 2일 오늘 소련이 최초의 달 탐사선인 루나 1호를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달을 뜻하는 루나 1호는 예정된 궤도를 다소 벗어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달에 가까이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루나 1호의 달 탐사는 인류에게 앞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2년 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데 이어서 또다시 최초의 달 탐사선인 루나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도 서둘러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켰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루나 2호 3호를 계속해서 쏘아올렸고 마침내 1966년에는 루나 9호가 달 연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폴로 계획을 추진해오던 미국은 1969년 미국의 우주인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소 간 우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01년 1월 2일 오늘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여객선 직항로가 반세기 만에 개통됐습니다. 타이완 관리된 190여 명을 싣고 진먼항을 출발한 타이우호는 6km 정도 떨어진 중국 푸젠성 샤먼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양항 간의 직항, 무역, 우편을 허용하는 통항, 통상, 통우의 이른바 소삼통이 처음으로 실현됩니다. 대만 국민당 정부는 지난 1949년 공산당에 쫓겨 대만으로 간 뒤 대륙과의 교류를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천수이벤 총통 정부 출범 후 소삼통이 허용돼 52년 만에 양안 직항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